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흉악한 이리 앞에 말씀으로만 무기를 삼게 된 교회와 신자의 그 본질 규명에 관한 것으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흉악한 이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아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라는 무기를 줬다는 것에도 짐작되는 바와 같이 이 흉악한 이리는 외부적인 공격자, 그러니까 외적이기보다는 내분을 일으키는 내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혼미케 하고 우리의 믿는 바 되는 신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혼잡케 하는 자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아끼지 않느냐 하면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여기에 관한 이 흉악한 이리에 관한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 흉악한 이리가 누구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이리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정치적 혹은 무슨 군사적 권세자가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항거하라는 무기도 없고 무슨 비책이 없습니다. 그건 늘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오히려 권면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공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항거해야 되고 어떻게 자신을 보존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하여 구체적인 그 경고와 또 방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럴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흉악한 이리가 올 때 이리의 본체를 드러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흉악한 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외견상 또는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리라는 것을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이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조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 사람은 이리다, 저 선지자는 가짜다 이런 증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서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자가 이젠 죽어서 다행입니다만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이죠. 또 아직 살아있는 빨리 죽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 문선명 씨가 있죠. 완전한 거짓 선지자고 흉악한 일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거기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흉악한 이리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가 거짓된 선지자라든가 흉악한 일이라는 것을 보아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옳아 보입니다. 오히려 옳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에서 다른가 이럴 때 이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속에는 그의 가르침이 틀렸기보다는 가르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틀린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표는 저들이 꼭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을 안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의 가르침 속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가르치는 것 자체로는 틀린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틀리느냐? 가르쳐 마땅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 데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예수 믿는 신앙을 행복과 기쁨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기독교의 행복은 환난과 붙어 다니고 기독교의 기쁨은 희생과 멸시와 오해와 붙어 다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환난과 고통을 감내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으로 약속되어 있고 주를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이 여기는 오해와 그리고 어쩌면 비참한 경지에 가는 것까지 감수하는 것으로만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형통하게 될지 예수를 믿어 곤란하게 될지를 성경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게 팔려가고 모함을 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틀린 지점은 저들이 좋은 것만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만을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식으로 얘기를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 우리 신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나 성경이 꼭 강조하는 부분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잘 빼놓는 것을 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이 길로 들어서는 자, 즉 신앙인이 되고 예수 믿는 자가 되는 자가 맨 처음 이 문과 이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세상과 군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과 군중.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산상설교 속에 나타나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내용 속에서만 그 증거를 채택해도 마태복음 6장이 몽땅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저자거리에 서서 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나팔을 불지 말고 은밀히 행하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으시는 줄 알아라. 말하자면 너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너희는 자기상을 받는다. 사람 앞에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틀려 있느냐 하면 이런 것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일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마음에 많이 짚이는 게 있고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신자들이 분발을 한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교회의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모두가 나서서 열심을 내는데 교인이 어려우면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신자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일이 있었다라는 예를 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이거는 좀 더 신앙적으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이 얼마만큼 혼미케 되고 오해케 되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풍조가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아무도 어려워지면 교회 앞에 와서 티를 내지 않습니다. 왜요? 모두가 네가 어려운 것은 틀림없이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욥기에서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무슨 공격을 하느냐 하면 너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느냐? 회개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욥이 난 잘못한 일 없다 그러자 그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너는 분명히 죄를 진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욥기 안 보셨다고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보고 그러기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가장 큰 신앙상의 나쁜 풍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이 알고 이웃이 알고 하나님이 안다라는 풍조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 가시밭길을 걷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풍조입니다. 왜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데 왜 못 살며, 왜 아프며, 왜 실패가 있는가, 왜 슬픔이 있는가라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병이 안 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되면 누가 그랬습니까? 저가 한번 데려오십시오. 아주 눈가를 뽑아놓기. 이것만큼 한국 교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말씀은 없습니다. 제발 여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름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름을 들지 않겠어요. 이게 녹음이 되니까. 뭐 개인적인 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요 근래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이렇게 사람을 거꾸로 뜨리는 목사님이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거 한번 넘어지고 오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 번 졸도하시게 됩니다. 좋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기쁨과 한 번의 확인을 위하여 그런데 몸을 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경 가운데서 그런 것만 골라보시게 됩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 전부를 듣지 않게 되십니다. 목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그러면 신자들이 좋아할 얘기만 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알고 보면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성경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얘기를 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싫어하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난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그 하는 꼬라지가 꼴보기 싫어서 난 못 가. 이 후유증을, 이런 부작용을 제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좋은 말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꾸중을 할 때 잘해야 된다는데 아직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50이 넘으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자가 된다고 해서 자존심을 다 채우는 일이 보상될 거라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자존심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시면 43절부터 보십시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며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내가 증명받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와 같이 아 이것들이 예수 믿으니까 누굴 우습게 하러 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소속한 이 인근 주민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도 한 분 이렇게 뿌리 드디어 나신 분이 있어요. 아니 이것들이 확 극장에다 팔아버릴까? 매 회마다 그냥 극장 구경 오는 사람들 그냥 사물고 와서 그냥 꿍꿍거리는 꼴을 봐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겠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글로 넘어가지 마세요. 아니, 이것들이 정말 이걸 하지 마시라고요. 예, 우리는 배리 없습니다. 예, 6.25 때 다 버리고 왔습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이 결단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 필요하다면 이 교회의 문을 닫고 우리가 해산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즐겨해야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주의 일이 결단코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른 방법으로서는 이룰 수 없었던 헛된 욕망을 이루게 한다든가 다른 곳에서 맛봤던 좌절과 비굴함과 굴욕적인 열등의식을 느꼈던 모든 한을 풀어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흉악한 일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를 만날 준비를 하시려거든 주님이 가신 길을 뒤쳐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떳떳이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싸워 피 흘린 많이 뵌 목 여러 개 들고 머리 여러 개 들고 주를 만나러 갈 수는 없습니다. 남의 자존심과 남의 마음을 짓밟고 서서 주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도록 요구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라고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오해가 많을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이 지적하는 이걸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4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세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그때 형편이 어떻겠는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 능력과 기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도 아니며 핵심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인용했던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걸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언급합니다. 7장 21절 이게 거짓 선지자를 꾸짖는 대목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이 구원의 표도 아니요 참 선지자의 표도 아니요 베르야가 신앙에 있어서 앞선 자들이 아니며 정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개인에게 부탁하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인격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이며 넓고 풍성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얘기 속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는가와 함께 그 다음 16절 보시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열매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한 것을 주께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아주 쉽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성경에 어떤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이 예 속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어떤 하나의 특징을 보십시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친다 뭐예요? 먹을 걸 주면 좋다 좋다 그러고 먹을 거 안 주면 저주받아라 그런다 이거예요.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 목사에게 잘못해주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고 이에 무엇을 물려주지 않으면 저주를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해요. 저는 그런 목사들이 누구다라든가 뭐 그런 목사들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한심해서 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키운 거예요 그런 목사를? 안수하면 넘어지고 한마디 말 듣고 붙여서 떠들거나 하면 좋아져서 쫓아가서 아멘한 게 누구냐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공부 잘하면 서울대학 보내고 공부 못하면 신학교 보낸 게 여러분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와서 누구 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야 목사가 다 사기더라. 누가 가서 춤추고 장단 맞췄는데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저같이 괜찮은 목사를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시죠. 말씀은 여기 와서 듣고 새벽 기도는 딴 데 가서 하시죠. 북치는 데 가서 하셔서 좋죠. 그걸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십시오. 기쁨과 감격을 왜 제가 방해하겠으며 왜 기적과 능력을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모아지는 겁니까? 결국 왜 이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선지자 노릇한 것과 제가 갑자기 이에 무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한 선지자가 능력을 펼쳐서 그 능력으로 상대방을 죽게 인도한 것이냐, 그 능력으로 양떼로 하여금 자기 앞에 희생하게 하는 것이냐를 보라고요. 그 능력과 그 귀신을 쫓아낸 것, 선지자 노릇한 것이 결국 양을 살찌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앞에 벌벌 떨게 복종하고 항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즉 열매가 누구를 위하여 열리는 겁니까? 열매가 양에게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가 먹을 열매를 만드는 겁니까? 이걸 여러분 조심해서 보십시오. 어떤 선지자를 만나든지 어떤 말씀을 베푸는 자를 만나든지 그것이 도대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보십시오. 이 미신이라는 것은 왜 무서우냐 하면요, 여러분 예전에 해봐서 다 아시겠지만 미신이라는 건 나중에 그 건강한 상식과 분별력을 놓치고 이렇게 붙잡히게 만듭니다. 완전히 그 미신을 그 베푸는 자에게 가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절에 가도 그런 일을 보시죠. 혹은 뭐 옛날 남산 올라가는 길에도 많이 있었던 점쟁이들에 가서도 그런데 당신 이번 여름에는 강가에 가면 죽는다. 그러나 이 부적을 갖다가 사르마다에 넣어놓으면 안 죽는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 간증은 사르마다에, 자식 사르마다에 넣어놨더니 애는 죽고 사르마다만 떴다. 역시 용하더라. 그렇게 되면 다 물어보게 돼요. 다. 그렇죠? 다 물어봐야 돼요. 이번에 회사를 열려고 하는데 어느 달에 열어야 되는가? 직원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아, 성은 무슨 씨를 써야 되는가? 아, 김 씨는 김이 돼서 안 되고 이 씨는 이를 갈아서 안 되고 전부 봐야 되거든. 건전한 상식이 없으시고 뭐에 매어 달려서 잘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매어 달려서 여러분이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그 사람에게 매어 달려서 여러분이 피폐해 갑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갖다 앵겨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자기를 먹이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기를 먹이는 선지자. 에스겔서 34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 에스겔서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토를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먹여야죠. 양을 키우는 것이 목자의 책임인데 양을 몽땅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만 쪄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만 저는 살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이 찌면 이제 또 다른 말을 해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쪘으니까 다행히 오늘 주목사도 없고 스스로 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허리띠를 하나 줄이시고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저들을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만들라 이겁니다. 교회와 목사의 이유가 뭡니까? 존재의 이유가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혹 잘못되면 이 목자가 자기가 가진 어떤 신비한 것을 믿기로 하여 신자들을 자기에게 매어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어달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흉악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런 아주 실제적인 예를 아직까지도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방언. 은사라는 건 말이죠. 그 말 자체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자 모두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입니다. 은사란 그 말 자체가 같듯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단어 속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신자라고 해서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느냐 하면 방언 받게 해준다는 믿기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혹했습니까? 방언을 연습도 시켰죠. 그건 은사라는 말 자체에 배치되는 겁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과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은사를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그 은사가 펼치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얘기를 우리 실제 생활에 연결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것 중에 여러분이 꼭 여러분 자신이 은사를 받아서 그 은혜를 펼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받아야 되고 옆에 사람은 그 은혜를 입는 자여야만 속이 편하시죠. 이게 나쁜 풍조 중에 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게 도울 아무것도 없어서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하는 역할은 다 싫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해가지고 돈 앞에 꽉 던지는 역할만 전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나쁜 풍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돼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신자 노릇을 해도 나타나는 역할로 하려는 것이죠. 나타나는 역할로, 내는 역할로, 바보되는 역할은 아무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준다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피폐시키고 어떤 목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 예, 흉악한 일입니다. 흉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8장으로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기쁨과 감격을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복막염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파스 붙여주고 다 났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뇌막염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머큐로크롬 발라주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의사를 가만 놔두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와 목사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여러분 편을 들어달라는 요구를 목소리 높여서 하기 시작한 것일 겁니다. 개업했는데 와서 잘되게 기도해 주시오. 애 시험 볼 때가 됐는데 합격하게 해 주시오. 이번에 주식을 뭘 샀는데 그 증권이 올라가게 해 주시오. 이런 것 외에 여러분이 목사를 다른 이유로 불러본 적이 있는가 한번 꼽아보십시오. 내가 요새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날 부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불렀으니까 저한테.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었습니다. 내가 돌이켜보니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 없었습니다. 목사님 자식을 잃으니 살 맛이 없어요. 매일 좀 와주세요. 제가 뭐예요 제가? 제가 뭐 안마사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무슨 이유로 불렀었는가를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정당하게 목사를 불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맨날 이렇게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은 꼭 복인 줄로 알고 계시죠? 복인 줄로. 만사형통으로? 아닙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만으로 여러분의 위로를 삼으시고 힘을 삼으십시오. 세상의 박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묻혀있는 데 대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한을 풀려고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쫓아 여러분이 하나를 썩는 밀알이 되어 열매를 맺으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를 먹으려고 들지 마시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는 여러분의 성품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제거하십시오. 능력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9장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구약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똑똑하면 말이죠. 똑똑하다는 것은 다른 걸로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지 마시고 똑똑하거든 사람 앞에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똑똑한 겁니다. 용기 있는 것은 아니 이게 하고 팔을 붙이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싸움 걸었을 때 씨굳고 돌아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십시오. 70번씩 7번 용서하십시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만족을 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십시오. 여러분이 죽어 화평케 된다면 여러분 즐겨 죽으십시오. 죽으면서 잭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앙이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여러분이 싸워야 하고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거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거리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지켜지도록 싸우시고 여러분의 개인이 말씀 안에 있도록 싸우십시오. 다른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싸울 줄 모릅니다. 다른 건 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것으로만 점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이제 만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열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리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뒤쫓아 우리를 쳐 복종케 하는 일과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